VOA 세계뉴스입니다.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재단이 논란 끝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이란을 올해 노벨상 시상식에 초청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노벨재단은 앞서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권 탄압 등의 이유로 초청하지 않았던 세 나라 대표들을 오는 12월 열릴 시상식에 초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여러 의원이 노벨상 시상식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초청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노벨재단은 오늘 짧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스웨덴 내 강력한 반발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대사를 초청하지 않았던 작년의 예외적인 관행을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관례에 따라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는 오슬로 시상식엔 모든 대사를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벨재단은 지난달 31일 노벨상의 중요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등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외교 공관을 둔 모든 국가 대표를 노벨상 시상식에 초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주요 의원들은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 등 시민들을 살해하는 정부와 이를 두둔하는 국가 대표를 초청하는 건 노벨상 취지에 맞지 않다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러시아가 크름대교를 공격하려던 우크라이나 무인 드론 보트를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크름대교는 러시아가 강제 평합한 크름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다리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어제 한 대에 이어서 오늘 새벽 두 대의 무인 드론 보트로 크름대교 공격을 시도했다며 이를 모두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 시도로 크름대교가 임시 폐쇄됐다며 이는 지난 1년 만에 세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발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7월부터 러시아가 강제 평합한 크름반도 탈환을 위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서부 가봉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지도자가 가봉을 민주주의 국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로 봉고 온딘바 대통령을 축출한 브리스 올리기 은구마 장군은 어제 TV 연설을 통해 가봉의 국가 기관들은 더욱 민주화될 것이며 선거 역시 신속하지만 확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4일 과도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인 은군마 장군은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선거는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봉의 야당 연합은 군부가 민간의 권력을 이양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봉 군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쿠데타를 일으켜 56년에 걸친 봉고 가문의 장기 집권을 끝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도소 6곳에서 인질로 잡혀 있던 교도관 10명과 경찰 7명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에콰도르 교정 당국은 어제 이같이 밝히고 풀려난 교도관과 경찰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질극이 발생한 시기와 교도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질극은 치안 조치를 강화하는 정부에 대한 갱단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였지만 최근 몇년새 마약 거래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면서 갱단이 증가하고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몽골의 종교적 자유 전통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교황으론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몽골 궁전 내부에 설치된 전통 계루 안에서 우우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을 만난 뒤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몽골은 인구 330만 명 중 종교를 갖고 있는 국민이 60%며 대부분은 라마 불교도로 공식 가톨릭 신자는 1,450명에 불과합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9월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가을음악제가 열립니다. 1841년 9월에 태어난 음악가 안토닌 드보르작을 기념하는 국제음악제고요. 스메타나와 드보르작 등 체코 출신 음악가들의 유산을 알리는 5월의 봄 국제음악제에 이어서 음악과 역사의 도시 프라하가 가을의 운치를 더하게 만드는 음악 행사가 3주 가까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도성문입니다. 클래식 고전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안토닌 드보르작의 음악세계에 날아가 보겠습니다. 현악 4중주 12번 F장조 작품번호 96 아메리카 1악장 알레그로 마눈 트로포 빠르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기를 스위스의 카르미나 4중주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F장조 아메리카 1악장 알레그로 마논트로포 카르미나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체코 음악가인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아메리카는 드보르작의 미국과의 인연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벌써 15년 전에 일이 됐는데요. 2008년 2월에 평양에 갔던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동평양 극장에서 드보르작의 9번 교향곡, 신세계 교향곡 연주했던 것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9번 교향곡과 함께 방금 들어본 이 현악 4중주 아메리카가 체코 음악가 드보르작이 미국의 뉴욕 음악원을 이끌었던 1890년대 초반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클래식 고전 음악의 향기와 깊이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은 1841년 9월에 태어난 음악가 안토닌 드보르작의 음악세계에 함께하겠습니다. 자, 드보르작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한 작품 슬라브 무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곡상의 심사위원이었던 요하네스 브람스와의 인연으로 출판사를 소개받았고요. 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처럼 슬라브 무곡을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유럽 여러 도시에 드보르작이라는 이름이 슬라브 무곡과 함께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1878년에 발표한 슬라브 무곡 1집 작품 번호 46의 세 번째 곡입니다. 내림 A장조, 미국인 음악가 조지 스텔이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9월의 음악가를 소개하고 있는 안토닌 드보르작은 1841년 9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가까운 당시 보헤미아 왕국의 넬라 호제베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여관과 푸주관을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귀족의 성에서 일했던 집사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아들, 딸을 14이나 뒀는데 6을 잃었고요. 살아남은 8 자녀 중에 드보르작이 장남이었습니다. 보헤미아의 민속악기를 다루던 아버지 덕에 드보르작도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여관에 오는 손님들 앞에서 재롱처럼 연주도 하고 칭찬도 받았지만 아버지는 장남 드보르작이 가업을 이어서 집안을 건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보낸 곳이 공용어인 독일말을 배울 수 있는 친척이 사는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만난 독일어 선생님이 드보르작을 음악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던 독일어 선생님, 드보르작의 음악적 재능을 알고 부모님을 설득했고요. 또 드보르작이 살고 있던 친척에게 경제적인 후원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르작은 16살에 프라하에 있는 오르간 학교에 학생이 됩니다. 다른 음악가들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음악 공부였지만 드보르작은 20대에 체코의 한 극장에서 오페라 감독으로 일하게 됩니다. 민족 음악가로 유명했던 스메타나와의 인연이 있는 극장이었고요. 30살이 넘어서 선보인 공연의 음악 감독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1874년 33살 때 도전한 오스트리아 작곡상의 수상자가 되면서 요하네스 브람스와의 인연이 시작되고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을 알게 되면서 음악 세계를 크게 넓히게 됩니다. 드보르작이 미국 뉴욕 음악원의 원장이 된 것은 체코 프라하 음악원의 원장이 된 이듬해인 1892년이었습니다. 보헤미아 슬라브 민족과 고향 체코를 너무나 사랑했던 민족 음악가였지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관심 또 적지 않았던 보수가 드보르작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의 음악인을 키우는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드보르작을 미국으로 초청한 사람은 음악과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어느 자산가였고요. 드보르작은 미국에 머물던 3년여 동안 신세계 미국을 여행하고 경험하고 아메리칸 원주민과 흑인 문화와 음악에도 심취했다는 것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음악여행은 체코 음악가 안토닌 드보르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보르작이 남긴 많은 작품 중에서 이 작품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몇 해에 걸쳐서 어린 자녀 셋을 연달아 잃었던 드보르작 부부의 깊은 상심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인데요. 1880년, 그러니까 39살에 발표한 체코 시인 아돌프 헤이두크의 시에 곡을 붙였다는 가곡집 집시의 노래에 실린 작품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불러주며 눈물을 지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 노래에 자식들에게 불러주려니 한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클래식 고전 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 번호 191-2번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를 러시아의 첼리스트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보비치와 이탈리아 음악가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로 이어드렸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 이 시간에 함께할 영화는 2016년에 한국 김지훈 감독이 만든 영화 밀정입니다. 1920년대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독립운동을 했던 의열단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김동진의 소설 1923 경성을 뒤흔든 사람들이 이 영화의 원작입니다. 밀정은 비밀리에 적국이나 다른 단체의 은밀한 활동을 알아내 보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간첩과 같은 역할입니다. 나라를 독립시키려는 조선인 의열단이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 한다는 첩보를 한 일본 경찰이 조선인 출신의 이정추를 의열단에 접근시키는데요.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도 서슴치 않는 옛 친구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이정출의 흔들리는 마음과 갈등이 영화 흐름의 큰 부분입니다. 상부의 명령으로 의열단원을 잡기 위해서 이정출은 상하이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정출과 동행한 하시모토는 정출을 감시하고 있었고 소속돼 있는 일본 경찰에도 의심을 사고 동족인 조선인에게도 속하지 못한 정출은 의열단의 일을 돕게 됩니다. 서로를 속이고 감추고 또 속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첩보의 시대. 정출은 의열단 지도자 김우진을 속인 줄 알았지만 우진은 정출에게 속은 척했던 것이고 호형호제하면서 가까워진 척하는 과정에 일본 경찰 정출이 의열단에 숨어있는 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폭탄이 경성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한 이중 간첩이 됩니다. 의열단원들이 한 명씩 체포됩니다. 의열단을 도왔던 정출이 그 체포에 이용됐고 하지만 결국 재판에 서게 된 정출은 나는 일본의 경찰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출의 정체가 노출된 것을 알고 있었던 우진과의 약속된 행동이었습니다. 감옥에 잡혀있던 의열단원들을 살리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영화는 일본의 관료와 친일파 조선인들이 참석한 파티 장면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의열단의 정신을 이어간 정출이 폭탄 설치를 도왔고 정출의 성공 소식을 들은 감옥에 있던 우진은 잔잔한 웃음을 지으면서 눈을 감습니다. 이정출 역의 한국 배우 송강호, 김우진 역의 배우 공유, 그리고 다른 의열단원으로 한재민, 엄대구, 신성록 등의 배우가 출연한 영화 밀정입니다. 파티장에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자 절정입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이 잔잔하게 흐르는데요. 폭발 소리가 가득한 파티장의 혼란과 의열단원의 죽음 위에 흐르는 슬라브 무곡이 아주 의연하고 담담한 여운으로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영화 밀정에 흐르는 슬라브 무곡은 드보르작이 1886년에 발표한 두 번째 슬라브 무곡집에 담긴 여덟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작품 번호 72의 두 번째 곡 2단조인데요. 조지 스젤이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클래식 고전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주말의 음악여행 9월에 태어난 음악가 안토니인 드보르작의 음악세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음악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으로 드보르작의 아홉 번째 교향곡이자 마지막 교향곡인 신세계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2악장 라르고인데요. 미국 뉴욕 음악원장으로 초빙된 다음 해인 1893년 12월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선보인 이후 지금도 널리 연주되고 있는 유명한 교향곡입니다. 지금도 미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로는 조지 거슈인이나 아론 코플랜드를 꼽습니다. 드보르작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국에서 음악가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컬럼비아가 아메리카 땅을 발견한 400년 뒤에 음악의 신세계를 열 사람이라면서 드보르작의 미국행을 환영했었답니다. 기차 여행을 좋아했다는 드보르작이 새로운 세상 미국을 탐험했습니다. 고향 보헤미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이오와주의 한 마을로 휴가를 가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랬고요. 아메리칸 원주민과 흑인들의 문화와 노래에 심취했고 미국의 광활한 자연과 도시의 활기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음악에 담아낸 것이 바로 신세계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신세계 교향곡의 초연 이후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도 미국도 교향곡을 갖게 됐다라고 호평을 했다는데요. 드보르작은 이 작품은 뼛속까지 보헤미아의 음악입니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드보르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2악장 라르고 들려드립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